꽤 여러 날 만에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에 떠나기 전에 우리 직원회에서 전도에 마치고 며칠 더 머물다 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서 그 교회에서도 며칠 좀 쉬다 가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도무지 하루라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제가 확실히 중앙교회 담임 목사인지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고 아주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른 뼈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겠습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는 원래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뼈가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 것을 보니까 오래된 뼈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딱딱한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이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함이 쉽게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지만 이상하게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뜻에 잘 맞지 않으면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상하게 부딪히는 소리들이 자꾸 납니다. 살길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와 뼈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교회만 나올 뿐이지 영적으로 도무지 별로 성장이 되지 않는 우리의 그 메마른 모습, 그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진 뼈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주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관상으로 보기에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정말 마른 뼈처럼 뭐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저 회칠한 무덤이지 속에는 썩은 뼈, 마른 뼈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회생의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3절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3절 에스겔을 인도하던 그분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바짝 마른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에스겔도 그 같은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습니다. 또 다른 뭐 이런저런 그 쓰레기와 관련된 차들을 보면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얼마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각기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사귀면서 알 기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시 만날 시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깊이 알면 알수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이리 가까이서 오랫동안 접촉하여 살다 보면 다 그 그늘진 모습, 허물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 돋보기 거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거울 있죠? 여자분들 화장할 때 씁니까? 그 얼굴, 그걸 보니까요. 참, 그 얼굴이 볼만 하더구만요. 뭐, 그래도 이렇게 빤빤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땅구멍이 있고 그 옆에 막 별것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 참, 그 모습이 사나웠습니다, 보기가. 인간이 샅샅이 뒤져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다들 화장들을 뭐,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장들을 하고 오셨는데 그 지워진 모습을 우리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서 화장 지워진 모습과 화장한 얼굴이 전혀 다르듯이 인간은 다 그저 얼른 보기에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한 것이지 사실 그 속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인간은 교만하고 자고합니다. 세속적 욕망이 있고 또 인간적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거의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37장 4절로 6절에 희망의 기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른 뼈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그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생기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절망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생기, 생명의 기운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또 영적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기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실 것인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 잘못들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그저 막연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산 속에 들어와서 막연히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다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방법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이 저녁 집회에 나오는 이 예배 출석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 방문을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제가 그 소리를 잘 못합니다. 워낙 집들이 멀리 계시고 오기가 교통편이 힘들어서 제가 자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여기까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배일이 되면 화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이 예배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로 말하자면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려면 외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충실하게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만 말씀을 접촉해가지고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촉하여 이 말씀에 심취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혹시 예배를 충실하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예배 시간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에는 감사하고 또 한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테이프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 가셔야 되지만 식당에서 안식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가지고 어디 가방에 넣었다가 잊어버렸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이번에는 이런 분야, 이번에는 이런 분야 그 역량가로 말하면 골고루 지금 역량가를 섞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차례를 정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식사 당번하다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말씀에 사람의 설명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가공식품 만들지 않고 천연식품 그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하시다가 신앙의 활력이 없고 또 교회 가면 못마땅한 것들이 자주 눈에 보이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적인 삶이 불안정하시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마땅치 않고 불안한 사람은 말씀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불안정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내 자신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적 욕심이 깨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하와이에 전도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특별한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어릴 때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민을 온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한 끼니를 먹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하와이에 살던 이모가 와서 하와이에 가지 않겠느냐 물을 때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떨어지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그 가난이 싫어가지고 그 이모를 따라서 하와이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약간 철이 들면서부터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쉽게 잘 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야쿠자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야쿠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폭력배들의 그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녁만 되면 노름판을 펼쳐서 그 노름판을 관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번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루 저녁에 수천 불씩 벌었대요. 하루 저녁에. 굉장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술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심에 어릴 때 보았던 성경을 보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벌 만큼 벌어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을 갖다 놓고 성경을 보면서 목마르면 술을 마셔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다 보면 다른 데 또 치워놓고 또 새 성경을 사가지고 다시 보고 테이프, 설교 테이프라고 생긴 건 다 갖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포대짜리로 두 포대가 나오더래요. 테이프.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술이 싫어진 것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야쿠자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의 탈출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계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해 있는 동안에 자면서 총알이 침대 곁에 여러 번 박혔대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는 이제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길지만 다 이제 짧게 생략을 하고 이 사람은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처음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첫 예배 때부터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 흔하지 않죠. 찬양대를 같이 한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가 친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아주 상당히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온 것입니다. 자꾸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테이블 들었는데 그 테이블 듣고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 예언 테이블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돼서 이런다고. 무슨 테이프인데? 아, 그 예언에 대한 것인데 들어보겠냐고. 아, 테이프 듣는 거야? 자기가 뭐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테이프를 열몇 개를 갖다 줬는데 들어보니까 놀라운 기별이 그 속에 들은 것입니다. 아마 신기훈 목사님 예언 테이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테이프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교회에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테이프 있다가 다 들은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옳다. 깨달은 즉시로 안식일 교회가 왔어요. 그분보다 먼저 왔습니다. 안식일 교회 오자마자 첫 안식일부터 찬양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안내한 그 아주머니도 따라서 같이 둘이 안식일 교회에 와서 한 두 달 된 사이에 이제 전도회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들으면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마치면서 침례를 받는데 저는 침례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 약구자에 있던 알코올 중독자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특별히 이 말씀에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의 5권 4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자격을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모든 기능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열심히 활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 뼈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 그 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고 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산 사람이 되는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여기 지금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와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개인의 회개와 삶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국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1840년대 초기에 재림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58페이지입니다. 성령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내놓으라 하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태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과 그리고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도무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던 그 신앙의 지도자들마저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가까이 접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퇴보되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이제 하늘에 두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자꾸 세속적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세속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여 그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관심을 하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부드럽고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기별을 외치는 일에 참가하였다. 전도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접촉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참다운 지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악한 사람은 스스로 선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기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울수록 자신의 심성 깊이 박혀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회록이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자들에게서 참회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 자각의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자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한 일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못다 갚을 영원한 사랑의 빚진 자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악한 자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남에 대해서는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다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남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못한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만나심으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하고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는 심령에 영적인 소생함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심령의 뜨거운 부흥이 잠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회개하는 심령과 잠시 어떤 영적인 자각과 부흥이 일어나는 듯하다가 다시 멈춰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드리면 마음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직장 때문에 또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회 사업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가 오지만 즉시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는 점점 작게 들리고 나중에는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부흥은 종종 오지만 개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와 부흥은 곧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내 생활 속에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에 올 때 내 삶의 잘못된 부분과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쳐나가야 계속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또 이 교회가 흘러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하여 고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고칠 때에 그것이 혹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에 맞추어서 개혁해 나갈 때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그런 회개와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와서 하나의 인간의 골격을 이루듯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이번 전도회 때 한 4,50년을 장로교회에서 아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분이 전도회를 마치면서 간증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들어보니까 다 진리입니다. 그분의 부인도 마지막 날 설교 마치고 나오면서 이 교회가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간증하기를 진리는 맞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아직은 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상당히 솔직한 분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제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나오면 그분 표현 그대로 빌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죽은 힘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더 많이 보내주실 수도 있고 오는 사람의 발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고 구원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였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 이 교회는 정말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울중앙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스스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영혼들을 이 교회로 틀림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생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복음전도 701페이지에 보면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하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양이 다 갖추어진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정결케 한 영혼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있는 큰 군대의 모습으로 변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서울중앙교회의 그 역사가 이르러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각자가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삶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잠시 후에 엄청난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와 다 일치 단결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저 뒤에 2층까지 차고 넘쳐서 터져나가는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자아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속히 이르러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